BOL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지난달 30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통신연락선을 10월 초에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9월 11일에서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적대 정책 철회와 함께 이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발사 실험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불안전성과 안보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미국 연방정부 임시 폐쇄, 이른바 셧다운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기관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정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인 30일을 넘기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상하원은 표결을 통해 임시 지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하원은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 상원에서는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직후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서도 법안 통과는 초당적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부가 계속 가동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 예산안을 의결할 시간을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으로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여전히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폐쇄 가능성의 핵심 변수가 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 법안 하원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당초 이날 하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프라 예산 법안 표결을 연기하고 오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결 연기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의 면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의 이후 결정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별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협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은 철도와 항만, 공항과 다리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핵심이며 3조 5천억 달러 법안은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안에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 예산안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중국 당국이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10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낙태 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태 제한 정책이 시행될지, 어떤 여성이 기준에 충족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생략된 가운데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사실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중국 국무원이 직접 발표한 것은 앞으로 모든 지역 단위 공산당원들에게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벌써 겨울맞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28일에 살찐 곰주간 팻베어 위기 시작됐는데 곰들의 겨울잠 자기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살을 잘 찌어 놓았는지 겨루는 대회입니다. 살찐 곰, 뚱뚱 곰 뽑기 주간을 열고 있는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일대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2,200여 마리 곰이 살고 있답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튼실한 붉은 연어가 서식하는 야생을 자랑하는데요. 7년 전에 시작된 이 뚱뚱 곰 뽑기 대회가 남알래스카 천혜의 자연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큰 행사로 발전했답니다. 올해는 12마리의 곰이 겨루게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출전 후보 곰이 정해졌고요. 뚱뚱 곰 주간 시작과 함께 지난 29일부터 매일 두 차례 경연으로 4마리를 뽑고 10월 3일과 4일에 준결승 거쳐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5일에 챔피언전을 치르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창에 카트마이 국립공원이나 실시간 자연 생태를 보여주는 익스플로러 사이트, 또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요. 올해 대회 출전한 후보곰들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식별 번호와 함께 기본적인 체격 정보, 또 지난 7월과 9월 사이에 몸집이 얼마나 커졌는지 비교해주는 영상과 일상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강 안팎을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또 물속에서 아주 잽싸게 연어를 낚아 올리는 알래스카 곰들의 월동 준비. 지난해 챔피언인 베어 747 곰이 올해도 참가를 하는데요. 이름만큼이나 헤비급입니다. 지난해 챔피언 선발 때 이 747 곰의 무게가 무려 1,400파운드, 635kg이었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지난주 총선을 치른 독일의 정치 구조와 총선 과정, 또 앞으로의 유럽과 미국의 관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올라프 숄츠 독일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 북한은 평안 북도 지역은 아침 맑겠지만 점차 구름 많아지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또 평안 남도와 황해도, 양강도를 제외한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새벽에 비 내린 후에 개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삼전의 아침 기온이 1도로 떨어집니다. 풍산이 5도, 해산장진 7도, 자강도 중강이 5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함흥이 14도, 청진 12도, 장전원산은 16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신의주 11도, 평양 남포 사리원 15도, 개성 16도입니다. 낮에도 해산은 19도까지만 오르겠고 청진 20도, 비가 내렸다가 오후에 맑아지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해주 개성 2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 그치고요. 먼바다 쪽은 맑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로 오전에 먼바다 쪽에 물결이 조금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역시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스위스에서 고위급 군축회담을 열고 두 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일주일째 주요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강요로서는 처음 바레인을 방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대화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군축회담인 전략적 안정성 대화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랍코프 외무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전략적 안전성 대화라는 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 회담 후에 핵 군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가까운 미래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를 갖기로 했던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이 두 번째라고요?
네, 지난 7월 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의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도 미국에서는 셔먼 부장관이, 러시아에서는 랍코프 차관이 나섰는데요. 당시 회의에서는 양측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걸 빼고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는 좀 성과물을 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 회담 후에 양국은 이번 회의가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하면서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양국은 이 공동성명에서 두 개의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무그룹의 성격이 각각 다르겠네요.
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하나는 미래의 군축을 위한 원칙 그리고 목적을 다루는 그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략적 효과가 있는 역량과 행동에 관한 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은 이 전략적 안전성 대화를 통해서 핵 군축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전략적 의제들도 다루겠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이 전통적인 핵 군축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활용, 인공지능, 사이버 문제 같은 것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 군축 실무 그룹은 핵 군축 문제를 그리고 다른 그룹은 이런 포괄적 전략 의제들을 다루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양국이 앞으로 또 만나고 대화하기로 했습니까?
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실무 그룹의 만남들에 이어서 3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3차 대화를 가질지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매우 긍정적이고 집중적이면서 역동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대화는 지난 7월 회의의 성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랍코프 외무차관도 진전이 느리지만 이 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랍코프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양국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열망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이 최근 출범한 미국하고 영국, 호주의 안보협력대죠. 이 오커스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네, 양국의 공동 성명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인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이 랍코프 차관이 미국의 이 오커스에 대한 러시아 측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떤 점을 문제 삼은 겁니까?
네, 미국과 영국은 이 오커스 출범과 함께 호주에 대해서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인데요. 타스 통신은 랍코프 차관이 미국에 이는 핵 군축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랍코프 차관은 또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아주 주유 대란을 겪고 있는데 심각하다고요?
네, 영국 전역의 주유소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문을 닫는 사태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주유소에는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겁니까?
네, 유조차들이 제때 전국의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기름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세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환자를 수송해야 할 응급차까지 움직이지 못하고요. 병원의 수술도 연기할 만큼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기름은 물론이고 다른 생필품까지 부족해질 거라는 공포에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동이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이번 유류 파동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난해 연말을 기해서 영국이 유럽연합 EU와 완전히 탈퇴한 후에 영국은 더 이상 EU와 같은 경제권이 아니고요. 전에는 없던 비자 무책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EU 출신국 사람들이 전처럼 자유롭게 영국에 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화물 운송 분야에서는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럭, 유조차를 운전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2017년 영국의 EU 국적 트럭 운전자들은 4만 5천 명 정도로 파악됐는데요. 올해는 약 2만 5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운전자들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 정부는 일단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류 수송을 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EU 출신 운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휘발유 소매 협회 측은 9월 30일 기준으로 휘발유가 완전히 고갈된 주유소는 27%로 줄었다면서 상황이 많이 안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유럽연합 EU 출신국 트럭 운전자들이 영국을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까?
네, EU 출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까지 발급받으면서 영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EU 국가들도 많은데 이제는 여교의 국가가 된 영국에서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기름과 이 생필품 난이 12월 성탄절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나라죠. 바레인을 방문했다고요?
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바레인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강요가 이 바레인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라피드 장관이 바레인에서 어떤 일정 보냈습니까?
네, 라피드 장관은 이날 바레인의 수도인 마나마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 그리고 살만 빈 하마드 바레인 왕세자 겸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5개의 상호협력 방안을 서명했고요. 마나마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예.
자, 바레인을 찾은 라피드 장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레인 국왕을 만난 뒤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왕의 지도력과 영감이 진실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번 만남이 두 나라 관계의 앞길을 설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 성명은 바레인은 양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지난해 바레인 외에 다른 아랍권 나라들과도 관계 정상화를 했죠?
네, 이스라엘은 지난해 미국 정부 중재로 바레인을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수단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네, 라피드 외무장관이 이 나라들을 모두 방문했습니까?
아닙니다. 라피드 장관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EUA 그리고 바레인과 지난해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 세 나라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모두 조상으로 여기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협정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협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던 아랍권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중동 아랍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나라가 있었죠?
네,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는 중동 내 아랍권에서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 협정에 관해서 이 팔레스타인 측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측은 아브라함 협정이 등에 칼을 꽂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하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을 좁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정국의 일종 보통 우편 발송 시스템 변화로 우편물 배송이 늦어진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정지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위기를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상원과 하원이 2021년 회기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정부 임시지출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 회기연도 지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지출안을 통해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정부가 일부분을 닫는 이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네. 자, 임시지출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된 겁니까?
예,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급속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상원이 30일 오후에 찬성 65대 반대 35로 임시 지출안을 가결했고요. 이후 하원도 찬성 254대 반대 175로 같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바로 이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출안을 서명한 직후 법안 통과는 초당적인 공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정부가 계속 가동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 예산안을 의결할 시간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지출안이 대통령 책상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맞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정부 임시지출안과 국가부채한도 유예법안을 묶어서 처리해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을 며칠 앞둔 지난 27일 상원이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습니다. 자, 상원은 이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지지가 없이는 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는 임시지출안에는 찬성하지만 국가부채한도 유예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이런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30일 임시지출안만 별도로 표결한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 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 공화당은 정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걸 우려하며 부채한도 유예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다음 달 중순이면 동인하는 상황에서 만약 부채한도 조정이 안 되면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아직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 이 하루 전이죠. 30일, 9월 30일 하원에서도 예산안을 하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사회기관시설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정대로 표결하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네, 이것 또한 공화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은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내 갈등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때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나온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진보파 의원들과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또 있었던 거네요.
네.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은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 사회복지안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인프라 법안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진보 코커스 총무인 일한 오마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코커스 회원들은 바뀐 게 없다며 우리는 인프라 법안 통과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사회복지안의 경우 이 하원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상원으로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요. 이 상원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주장인데요. 특히나 이 상원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동석인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나설 경우 법안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겠군요.
예,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30일 기존의 사회복지안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중도 성향 의원인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이날 맨친 의원과 만나서 예산 규모와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이 내놓은 복지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 표결이 연기된 인프라 법안 언제 논의가 될까요?
예, 1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표결이 연기된 이후에 이번 주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1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이 인프라 법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나왔군요.
예, 미국 정부가 이민 당국의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좁힐 예정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관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새 지침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 또 최근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지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 담당 직원이 좀 더 재량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고령층과 미성년 또는 이들의 가족이 추방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경우 추방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또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도 법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국 담당 직원이 봤을 때 이 담당 사안이 지침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체포나 추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엔 구체적인 대상 범주나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담당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관련해 과거엔 범주를 정해놓고 그 범주에 해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배경이 있겠죠?
네, 마요르카스 장관의 메모에서 미국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 또는 추방될 수 있는 비시민권자가 1,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교사나 농부, 또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모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자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지침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좀 더 인도주의적인 방향에서 이민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ICE 요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예외 대상은 없었습니다. ICE는 이민세관 단속국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도 범죄자가 아니라도 불법 이민자라면 무조건 체포를 했었습니다.
자, 새로운 지침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예, 마요르카스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에 관련 메모를 보냈는데요.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우정국입니다. 연방우정국이 배달하는 일종 보통 우편 배달이 앞으로 좀 늦어지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정국은 10월 1일부터 보통 우편과 정기 간행물 배송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예, 기존 배송 서비스보다 최대 이틀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정국을 통해서 보통 우편을 발송하면 하루에서 사흘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바뀐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서 닷새까지로 최근 이틀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일부터 보내는 모든 보통 우편이 이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정국은 기존 보통 우편의 61% 그리고 정기 간행물의 93%는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보통 우편은 약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서 3일, 사흘 정도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루에서 닷새로 늘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걸리는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네. 자, 우정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배달 일자를 이제 이틀에서 닷새까지 나눴는데요. 배달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 220km 이내 지역에 배달할 때는 이틀이 걸리고요. 약 3000km 이상일 경우에는 배달에 닷새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자, 우정국이 왜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정국은 먼저 우편 배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3일 이내 배달이라는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육상 운송보다 항공 운송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항공 운송은 육상 운송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또 운송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우정국의 서비스 기준을 일관되게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운송 비용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결국은 뭐 비용 절감이 포함된 거네요.
맞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3월 경비 절감을 위한 10년 계획인 미국을 위한 배달을 발표해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1,600억 달러의 적자를 극복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서비스 기준 변경이 핵심인 겁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부터는 보통 우편의 우편 요금을 기존 55센트에서 58센트로 인상했고요. 또 올해 연휴 성수기 때 소포 배달 비용을 일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우정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지금 그 적자 규모와 그리고 이런 적자를 내게 되는 그런 주요 원인, 이유는 뭐로 꼽고 있습니까?
네, 우정국은 지난 2007년부터 이 적자가 9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정국의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006년에 통과된 우편 책임 강화법이 꼽히는데요. 자, 은퇴한 우정국 직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사전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2016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4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를 내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에서 흑자를 내도 결국엔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 차원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460억 달러를 우정국에 지원하는 방안에 논의 중인데요. 건강보험료 사전 납부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 26일 실시된 독일 총선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신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어왔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독일의 새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국제사회 이목을 끌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독일의 정치 구조와 총선 과정, 앞으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독일의 정치 구조.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로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사실상의 실권을 갖는 행정 수반은 총리가 맡습니다.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국가 기관 사업 등의 분야를 주로 관장하고요.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등의 분야는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소관합니다. 독일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각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되고요. 상원 의원 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반면에 하원 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총선을 통해서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독일의 주요 정당들.
독일의 정당은 하원에 진출한 원내 정당들의 각종 군소정당까지 합쳐서 5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정당은 1945년에 탄생한 기독민주당, 즉 기민당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독교 민주주의를 기치로 삼고 자유보수주의와 친유럽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출신이고요. 기민당 출신 역대 총리들로는 콘라드 아덴아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헬무트 콜 전 총리 등이 있습니다. 기민당은 전통적으로 정당 이념과 색깔이 비슷한 기독사회당, 기사당과 연합해왔는데요. 이 기사당은 전국적인 정당인 기민당과는 달리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하는 주 기반 정당으로서 오늘날 기민당의 자매 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회민주당, 사민당은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독일의 정당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63년에 창당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인 카를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창당된 정당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후 서독에서는 이 사민당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범 중도 좌파 정당으로 거듭납니다. 현재 사민당은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민주주의를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사민당 출신 역대 총리로는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정당들로는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역사적으로 기민기사연합은 물론이고 사민당과도 자유롭게 연정을 꾸려왔습니다. 녹색당은 환경과 인권을 앞세우면서 최근 몇 년 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 2016년 유럽 지역의 반이민, 반유럽연합 정서가 크게 불면서 부상한 극우 정당입니다.
2021 총선.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독일 16개 주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번 총선에 걸린 하원 의석수는 총 735석이었는데요. 투표 결과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이 약 26%의 득표율로 1위 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민당이 확보한 의석은 206석입니다. 반면에 아르민 라셰프 후보를 내세운 기민기사연합은 약 24% 득표로 196석을 차지하면서 2위 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정 구성 숙제.
총선은 끝났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이어서 독일의 미래를 이끌어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이 초박빙의 경쟁으로 20%대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두 당 모두 적어도 다른 두 개 정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 모두 어느 정당이든 협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당의 색깔이 빨강인 사민당이 노랑색의 자민당과 초록색의 녹색당과 손잡을 경우에 빨강과 노랑과 초록색의 이른바 신호등 정부가 탄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정색이 상징색인 기민기사연합이 두 당과 손을 잡게 되면 자메이카 국기색을 빗대서 자메이카 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3인당 주도의 신호등 연정과 올라프 숄츠 후보의 총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독일은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이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길게는 몇 달까지 연정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메르켈 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르켈 시대 이후 독일
차기 정부는 3인당 주도의 신호등 연정이 되든 기민기사연합의 자메이카 정부가 되든 유럽연합 EU 안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프랑스와 함께 쌍두마차로서 유럽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세개 정당으로 구성된 거대 연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정책 수렴부터 반영까지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차기 독일 총리 역시 영국의 EU 탈퇴와 유로존 재정 위기, 미국과의 갈등 등 숱한 난제를 헤쳐온 메르켈 총리 같은 탁월한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중도 좌파 정당인 3인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출범하게 되면 좌파 성향이 강해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대서양 안보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3인당 정부의 출범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정부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를 앞세워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는데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3인당이나 환경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비판했던 녹색당의 연정에 출범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더 강력한 외교 기조를 견제할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독일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한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입니다.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올해 63살입니다. 독일 북서부의 작은 오스나브리크 주에서 태어나서 대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2011년에는 함부르크시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숄츠 후보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75년 3인당의 청년 조직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85년에 변호사가 돼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처음 연방의회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고요. 이후 2011년까지 4선의 관록을 갖게 됩니다. 2011년 하원 의원직을 사임하고 함부르크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약 48%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장 선거 재선에 도전해서 46% 가까운 득표율로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2017년 총선에서 3인당은 약 20%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랜 협상 끝에 이듬해 3월에 3인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기민기사연합과 3인당의 이른바 대연정이 출범했습니다. 숄츠 후보는 메르켈 총리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숄츠 후보는 기계, 로봇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무뚝뚝하고 재미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는 지난해 주요 20개국이 주도한 세계 최저 법인세 도입에 앞장서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받았고요. 국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과감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3인당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숄츠 후보가 과연 연정 구성에 성공해서 독일의 새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독일의 총선 과정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올라프 숄츠 독일 3인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명사 I와 me가 어떤 경우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쓰거나 말할 때 나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I를 사용할지 me를 넣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자주 혼동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he police stopped him and I. The police stopped him and me.
경찰이 그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The police stopped him and I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The police stopped him and me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The police stopped him and me 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와 나가 목적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말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장에서 나를 주어로 쓸 땐 주격 대명사 I를 사용합니다.
I went to the White House.
나는 백악관에 갔습니다.
And if you have two people on the subject, it is polite to put the other person first.
주어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다른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My brother and I went to the White House.
내 동생과 나는 백악관에 갔습니다. 혼란은 목적격 대명사를 쓸 때 주로 발생합니다. 나를 표현할 때 목적어가 된다면 목적격 대명사인 me를 사용해야 합니다.
The president waved at me.
대통령이 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두 명 이상일 때 어떤 사람들은 The president waved at my brother and I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The president waved at my brother and m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나 이외의 다른 목적어를 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The president waved at me. 그 다음에 다른 목적어를 앞에 추가하면 바른 문장이 완성됩니다. The president waved at my brother and me. 또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Biden asked my brother and I some questions. President Biden asked my brother and me some questions.
바이든 대통령이 내 동생과 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바른 문장이죠. 동생을 빼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쉽습니다.
President Biden asked me some questions.
I think the confusion about I and me comes from instruction we get as children to be polite. When we mention ourselves and another person in a sentence, we are told to put the other person first.
I와 me 사용의 혼동은 어렸을 때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 훈육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언급하라고 배웠습니다.
For example, we might be reminded to say, My brother and I went to the White House. Saying, I and my brother went to the White Hous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would sound impolite or rude.
예를 들어 내 동생과 나는 백악관에 갔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와 내 동생은 백악관에 갔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예의 바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그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 동생과 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동생과 나는 백악관에 갔습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police stopped him and me. President Biden asked my brother and me some questions.
My brother and I went to the White House.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에서 I와 me 어떤 때 각각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